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든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자 원한다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자나깨나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남자가 좋고 어떤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으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모든 열심을 내어서 이 세상을 살아남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는 전도자의 말씀에 의하면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다 놓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헛된 그런 인생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헛되고 놓고 갈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지로 살다가 낭인으로 살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이 삶에서 도태되고 결국 패배자로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그 허무하니까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없는 허무한 그것으로 끝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되는 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의 본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가 첫 번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가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 본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죠.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열심은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둘 다 다 열심을 내는 삶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찬양도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살고자 원한다면 바울의 행동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달려들게 된다면 절대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인 것이지 바울이 뭐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그 일을 하고 노력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울이 그 행동을 하는 그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울처럼 살려면 바울의 행동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들은 바울이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최종적으로 삶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 참으로 그가 이웃을 구원하고 그것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냈는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내가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인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처럼 행할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자 노력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우리도 바울 같은 생명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소원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자유롭게 그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은 자유롭게 그들을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자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된 그 예를 들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유대인같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없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행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그들에게 행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굉장히 바울은 정말 자유자로서 참다운 자유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 없는 자는 누구이고 율법 있는 자는 누구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뭐 19절 먼저 읽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하다. 우리도 물론 나도 자유자다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비진리 앞에서 내가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눈을 뜬 소경이었다가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소경들 앞에서는 눈뜬 자가 자유하겠어요? 자유하지 않겠어요? 자유하죠. 소경들이 눈뜬 자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눈뜬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 눈뜬 자 보고 너 잘못 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부 그 소경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바울은 거기에 아무런 가치도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들 앞에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자유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어둠에 속한 우리들에게 오직 빛을 오셨습니다. 그냥 어둠이 빛을 판단하죠. 그렇죠? 판단해서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예수께서 당하신 것은 자유자로 와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한테 비자유자들한테 종들한테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정신도 자기 자신이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겪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자라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자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나 아무 판단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죠? 아무에게도 남들이 날 판단해도 그것은 무익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판단해도 너는 그 판단도 되질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지금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진리의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 되어서 보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모두 자유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경우도 우리 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고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얘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우리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가짜라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어떤 행동을 놓고 여러 사람이 여러 판단을 낼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 빛이 나를 조명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판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판단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 사도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유자라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의도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바울이 자유자인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수준에 맞게 낮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가 자유를 꺾고 그들과 수준을 맞춰서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그의 종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종에게 종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 애를 위해서 그의 그를 얻고자 내가 그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종에 속한 자, 귀신의 마귀의 종에 속한 우리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 종들이 예수를 판단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술주정뱅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는 그런 판단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유자인 예수께서 이 종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그 종들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종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구원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는 자유자인데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이 모습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빨리빨리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오래 끄는 사람도 있죠. 길게 끄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길게 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기다리고 그들이 다시 또 돌이켜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분이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옳다함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계열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는 이것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의 한 가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울이 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그 다음 20절, 21절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자, 20절 말씀 이어보도록 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국적은 로마 국적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운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태생적으로 베냐민 집파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특출했던 거, 특심을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런 이 껍데기 유대인들, 이 민족적으로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유대인의 그런 모습들에서는 전혀 이 바울은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 따랐던 관습들을 때때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관습을 따르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바울이 이땐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할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데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행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100%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에게 할례를 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 전도할 때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처음에 주려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할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면 그냥 할례를 안 주려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떠나고자 해서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이 헬라인이고 모친이 어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여기서 저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할례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다 이런 의도로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관습을 따르면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래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울은 유대인을 생각해서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생각해서 유대인의 어떤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도 이 할례가 구태여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할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전도할 그런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또 할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한 바울의 말씀의 의도인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물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을 봐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줄 거죠. 바울의 제자 디도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는 주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 결정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식한 질문인 것이고 할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어떤 게 진짜야 어떤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내가 따라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줄 때 줄 수 있는 것이고 안 줄 때 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것처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경우에 한해서 그 당시의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이지 이 유대인은 현대에 와서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상징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인 것이죠. 이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40일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뭐 은사 행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대판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그 의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한테 전도하려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죠. 아, 40일 기도, 금식기도 하셨겠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론에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행하고 하는 것들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었다. 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자,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도 않은 거죠. 그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이건 말을 듣는 사람이건 안 듣는 사람이건 아무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대인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율법 아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특심을 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유대인이라 현대판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명칭 갖고 있고 열심을 내던 아니면 슬슬 놀면서 예수 믿던 그 다음 전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긴 믿었을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옳다함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할 있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지 못하고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율법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은혜 아래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꺼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가면은 처음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율법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증을 한두 차례 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회사를 다닐 때 밑에 이제 하디스라는 햄버거 집에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혼자 할 때 그 햄버거를 주문 받아놓고 주님을 만났을 초창기 때인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느끼는 어떤 압박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가 좀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햄버거 한 덩어리 놓고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는데 기도를 그런 마음을 묵살하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먹고 잘 먹고 이제 막 이제 올라오니까 마침 저희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다른 일로 심한 책망을 해서 저한테 또 망신을 당했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이거는 이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동을 줬는데 식사 기도하지 않고 식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날 책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저는 식사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해서 당시 옆에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자주 했을 때 그때니까 옆에 뭐 양옆에 외국인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 테이블에 있을 때도 그냥 그들이 보던 말든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그때는 그 바로 밥 먹었는데도 기도하고 식사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저게 이 기도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스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 좀 절제되는 사람이고 자기 위에 어떤 무슨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오던 제가 그럼 식사 앞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이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저는 식사할 때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할 때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기도 너 식사 기도 안 했느냐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자유롭게 놔주셔서 기도할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을 때면 그거 안 했다고 뭐 주님께서 뭐 쫓아와서 왜 안 했냐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서 어느 정도 이게 얘가 그것에 숙달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인정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유함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도 한 그 문제 하나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자유함을 항상 쓰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신자들 위해서 그들 앞에서는 제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넘어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율법적으로 식사기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약한 자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 얘기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자유자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은 애초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쪽 이방인들 저쪽 밖에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그들이 율법 없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난 율법이 있는 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까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자유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또 이제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고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포로로서 감옥에 가서 갇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나는 생명 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아이 나 귀찮아 나 듣기 싫고 난 저쪽 가서 나가서 영화나 TV 드라마 보고 있을 것이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가고 생명의 틀 안에서 나가게 되면 이 자는 사망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이 사망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해서 사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 있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에 속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박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자유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시대의 자유에 의해서 속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자유자가 되는 종인 것이고 세상에 속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연단 받을 때 아, 집에 사람 집에서 남편도 무섭고 교회 오면 여기 책망 받는 것도 무섭다. 둘 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밖에 나가는 것은 사망의 무서움인 것이고 여기 와서는 사망이 죽어나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내가 사망이 내 안에서 죽어나간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냐? 아니, 세상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했을 때 주의 종일 때 여러분 속박된 자유자인 것입니다. 자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자유자가 되니까 이 자유에 속박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체의 자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율법을 반복하면서 이 경우는 이런 의미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경우 또 저 경우대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그 시대 생명의 율법이 있는 자인데 그러나 그들의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데네를 전도할 때 그들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단에 쓰여진 얘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제단에 신 이름이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부처 이런 얘기 쓴 게 아니라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제단에 쓰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아, 너네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너희가 섬기는 이 신이 내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하고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의 소생이라는 얘기를 또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 17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에 쓰여진 얘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신이 한 얘기,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한 얘기를 인용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수준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신론자를 만날 수도 있죠. 예수 전혀 얘기 듣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린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거부감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 여러분의 간증을 드렸다시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마음이 좀 허전하고 뭔가 빈 것 같고 우리가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 눈떠 쓰는 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불신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 없이 인생 자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다 돼. 성경을 읽은 사람도 되고 읽지 않은 사람도 되고 중도 되고 천주교 신부도 되고 다 이 말씀을 되는 것,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이런 의도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남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결정, 낮춰지는 결정,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도 바울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들도 바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빛의 사람으로서 모든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유합니다.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냥 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런 맥락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수준에 맞게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춰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이 들을 만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이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면 뭐 직장 때려치고 뭐 전도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 방향, 하던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우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온전히 잘 받아내셔서 남은 인생, 바울이 살았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은 여러분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